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큐리
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네. 아, 요즘 하늘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아, 구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 너무 예뻐요. 진짜 거의 너무 유럽형 하늘.
그렇죠.
네, 유럽형 하늘이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죠?
아, 오늘 저희가 또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제리가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은 호갱도노라는 아파트 부동산 조회 서비스를 만들고 계신 김루디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이,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호갱노노라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는 김루디라고 하고요. 먼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너무 일단은 너무 반갑고 이렇게 네. 녹음한다는 게 참 부끄럽고 어색한 느낌이 좀 네. 드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래요.
저희는 매번
매번 부끄럽고
네, 매번 부끄럽네요.
아직 두 번째지만 네, 호갱노노라는 서비스가 아직은 좀 대중들에게 낯설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호갱노노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호갱이라는 단어가
호구
호땡
노노?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로도 알 수 있지만 처음에 저희는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가격 비교를 이케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만들었던 서비스예요. 근데 저희 대표님이 카카오에서 원래 일했었던 개발자인데 그분이 워낙 이런 거를 싫어하세요. 그냥 호갱이 되는 구매를 한다거나 네, 뭔가를 내가 허투루 돈을 지불하거나 뭐 그렇게 정말 호갱이 되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뭔가 경험이 네. 있으셨나 보나.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취미로 이케아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호갱노노라는 이름을 걸고 스스로 그냥 개발 한 명이서 혼자 만들어가지고 네, 이케아 제품이 사실 한국 들어왔을 때 한국이 제일 비싸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처음 호갱노노를 알았을 때가 그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정말 비싸게 들어왔나? 이렇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라별로 다 비교를 해서 처음에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번호를 검색하면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매겨서 팔고 있고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고
맞아요.
네, 그걸 한 나라별 면에 이렇게
순위도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맞아요. 달랐어요?
네, 실제로 다르고 근데 뭐 우리나라가 다 비싸게 파는 건 아니었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저렴하게 팔았었던 것도 있고 뭐 맞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집을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케아처럼
그죠.
뭐 가격 제품이 뭐 1,000원 뭐 2,000원 이런 가격이 아니라 뭐 요새는 5억 10억 이렇게 하는데 네.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이 네. 부동산 시장에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허투루 쓸 수 있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게 된 서비스였고
어떻게 보면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시작하셨다가
그쵸.
아예 창업까지 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한 거죠.
가구를 비교하려고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더 큰
집까지 네. 네. 비교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매물을 많이 올려서 그걸 보고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정말 정보를 더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구매할 때 어떤 곳이 좋은지부터 시작해서 뭐 학군이 어떤지 그리고 이 동네 시세가 어떤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경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 뭐 인구 이동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다 제공되어져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거의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는 정보들이긴 한데 네. 그게 다 왜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표로 나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알아보기 정말 어려운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기 쉽게 시각화해서 만드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경사도 얘기가 되게 생소하네요.
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한 20종 가량 섞어가지고
모아서
네 그거를 뭐 시각화 시켜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그 시각화라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인포그래픽처럼 네.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호객노노가 처음으로 부동산에서 지도 위에 이렇게 핀을 표기해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든 최초의 서비스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이 서비스를 처음 알고 나서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진짜 어르신 분들이 진짜 찾기 어려워해요.
맞아요.
이런 거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게 이때까지 없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정말 좋은 서비스 같아요.
정말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이제 한 20대, 30대 분들이시잖아요. 거의 이제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게 쉽지 않으신 나이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엄청 유익한 정보들이 네. 많이 보이니까 네, 그런 건 좋습니다.
약간 신혼집
신혼이 알아볼 때 예, 좋을 것 같아요.
신혼이 꼭 깔아야 할 앱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필수템.
저는 그냥 예, 차 타고 지나가다가 아, 저 아파트 진짜 얼마야? 뭐 이럴 때 가끔씩 꺼내서 보거든요. 그러면 놀라고 막 이거 뭐지? 이러면서 지나가고 그렇게 보는 것도 가끔 재밌더라고요.
또 로지님이 호갱노노 전의 이야기도 굉장히 방대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루디님이 커리어 패스가 되게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뭐 디자이너로 일하게 됐고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스타트업에 계시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이 어떠셨나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떤 포인트로 말씀드려야 될지 너무 과거를 막 끄집어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뭐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부터 뭐 작은 기업 또 뭐 중소기업 이런 걸 다 다녀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첫 직장은 G마켓이었고 마케팅팀에서 운영 쪽 뭐 이벤트 이런 거 업무하는 네.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로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되게 작은 에이전시 모노에이트라고 지금은 없지만 그때 뭐 한 6인 6인에서 네. 한 8인 정도 되는 회사 들어가서 에이전시에서 작업을 했었고 바이너리랑 같이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일기획 쪽 일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잠깐 웹 에이전시나 웹 디자인이 좀 스스로가 좀 재미를 못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좀 못 느껴서 오프라인 회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조스푸드라고 하는 떡볶이 회사
네
거기에
조땡
유명하죠. 조땡 너무 맛있어요.
네, 매운 떡볶이 집에 들어가서 브랜드랑 뭐 디자인 전반적인 것들을 좀 보는 그런 일을 하려고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김선생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나와서 중국 회사인 오픈타이드 차이나에 들어가서 중국 생활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꼭 끝나지길로 안 네.
그리고 카카오라는 회사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일을 같이 하다가 지금의 호갱노노는 같이 일했었던 친구들이 먼저 창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가 부재가 되었을 때 제가 이제 합류해서 지금은 혼자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처음에 웹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오프라인에 관심이 가셔서 네. 오프라인 브랜딩도 하시고. 또 그게 요식업 F&B 브랜딩이었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IT 회사로 가시고 뭐 카멜레온 같아요.
네.
커리어가 이렇게
어디를
되게 샥샥샥
가도 이렇게 싹싹 네. 변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네, 변환이 될 때 이렇게 커리어가 변환이 될 때 좀 어려우신 점이 없으셨나요?
거의 매일 어려웠죠.
네. 그러면은 네. 처음에 이제 G마켓에서 네. 나오게 된 이유라도 뭐 있을까요?
사실 그때 G마켓이라고 하면 막 상장도 되고 막 그런 가장 잘 나갔을 때의 첫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첫 직장으로 너무 큰 회사를 가다 보니까 물론 너무 만족스럽고 뭐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지금도 연락할 정도로 다들 친하게 지내고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뭔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디자이너로서의 이 길이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래서 그 사이에 말을 못했는데 사실 G마켓에서 처음에 그 전무님으로 계셨던 분이 나와서 차린 회사에 스타트업으로 그때 처음으로 일을 해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23살? 4살? 뭐 이럴 때였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같이 스타트업을 시작해보면서 뭐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이라든지 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처음부터 되게 패기 있게 나오셨네요.
네.
혹시 그 요식업 브랜딩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항상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갈 때 되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했었던 작업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딱 닫거나 끄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공허한 느낌 뭔지 알아요.
제가 뭔가 만들어낸 것들을 이렇게 또 시기가 되게 빠르게 없어지잖아요. 막 세 달, 한 달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나한테 남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당시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뭔가 좀 남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 좀 그 대면하는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실체가 있는 쪽으로.
뭔가 내가 만든 것들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이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물론 거기서 뭐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반응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시는 분이 또 그 마케팅 팀에 들어가셨고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감 있는 디자이너를 찾고 있던 중에 제가 좀 그때 당시만 해도 패기가 막 넘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옮기게 됐죠.
그럼 조스르 푸드에서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지금 그 되게 유명한 그런 떡볶이 프랜차이즈도 있고 또 바르땡 김선땡 네, 그 김밥집도 있고 좀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부터 이제 작업을 같이 하신 건가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조스푸드 조스 떡볶이만 있었고요. 네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전혀.
저희 뭐 협찬 받는 것도 아닌데
조스 떡볶이 있었고 그때 이제 리브랜딩 하고 싶었었던 팀장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프로젝트라고 하는 지금의 바르다 김 선생 그것들을 만드는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게 돼서 같이 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끝까지 이제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2호점까지 내고 저는 이제 나오게 됐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같은 회사지만 조스 떡볶이는 굉장히 캐주얼한 분위기고 바르다 김 선생은 저한테 바르다 김 선생 첫 이미지는 약간 김밥계의 혹은 분식계의 무인양품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획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진짜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조스 떡볶이부터 시작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간접적으로 듣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표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신 분이세요.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 업계에서 굉장히 큰 손이시고 그리고 마케팅적인 그런 감도 되게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때 어린 나이에 들어갔지만 굉장히 많이 제 의견을 이제 피력게 했을 때 잘 수용해 주시고 되게 좋으신 그런 감이 좀 좋으신 대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분식 떡볶이라는 거를 창업하게 되셨을 때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이 분식을 즐기자 이렇게 시작했고, 실제로 떡볶이는 길거리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성 있게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좀 다지는 작업들을 막 하셨을 때쯤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뭐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마케팅 부분에서 많이 채용을 하시려고 저도 뽑고 뭐 그런 인원을 새로 충원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세컨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 대표님의 그런 의중이 실제로는 좀 더 차분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좀 장인이 만든 그런 본질에 충실한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해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떡볶이는 분식이라는 그 핵심 코어가 있듯이 뭔가 김밥하면 그냥 허투루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재료들이 각각 다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재료들이고 충분히 더 본질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김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키로 잡고 좀 진행을 했었었고요.
본질이 키워드였군요.
뭔가 바르다 김 선생의 인테리어를 보면은 되게 다 하얗고 진짜, 그리고 또 그 기존에 그런 브랜딩이 없었어요. 뭔가 맞아요. 김밥집이나 떡볶이집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대중적이면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좀 재밌었어요.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 이제 처음으로 그런 걸 저희도 만든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뭐 몇 안 되는 멤버들이 다들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작업에 이렇게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 식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뭐 CJ나 뭐 이런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데, 사실 조스푸드는 거의 개인이 하셨던 브랜드인데 작은 회사에서 그렇게 브랜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에게도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이제 바르다 김 선생을 가면 이제 다른 분식집과는 극명하게 달랐던 부분이, 일단 김밥집에서 참기름을 팔고 있고 브랜딩을 해서, 그리고 다른 김밥집을 가면 이제 메뉴 사진들이 크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바르다 김 선생은 쌀 사진이 있어요.
재료에 집중하는 거구나.
재료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새로웠어요.
네, 그런 걸 많이 신경 썼죠. 네.
그래서 키워드가 본질이었다니까 뭔가 이제 퍼즐 조각에 맞춰져.
그래서 김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페르소나를 하나를 잡고, 어떻게 보면 이 김 선생이 이 본질에 가까운 맛을 내기 위해서 뭐 쌀도 실제로 좋은 쌀을 구해보고 참기름도 뭐 몇십 년 이렇게 전통이 있는 그런 곳 직접 찾아가가지고 참기름을 공수해오기도 했고 뭐 정말 하나하나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갈비만두가 참 맛있어요.
아, 배고파.
빵 터지셨네.
네.
김밥 다음이 이제 마케팅 회사.
아, 근데 막 그 전에 혹시 스쿨푸드? 네. 그것도 하셨었어요?
아, 네. 스쿨푸드 잠깐 인연이 있긴 했어요.
아, 정말요?
처음에 스쿨푸드라는 브랜드도 사실 지금 되게 브랜딩이 잘 되어 있고, 카페, 뭐, 분식 카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 막 비싼데 엄청
비싼
맛있고, 뭔가 고급화된 외국인들에게 소개해 줄 때 적절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왔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저는 거의 알바처럼 하긴 했었어요. 그때도 거기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뭐 약간 비보잉 하셨던 분이었나? 뭐 그런
제가 알기로는 토니안.
저도
그런 다른 브랜드고요.
아,
다른
브랜드예요?
그렇구나.
네, 완전 이게 스쿨푸드 원조였을 때는 대표님이 거기도 되게 젊으신 대표님이 좀 창업을 하신 케이스예요. 근데 그때 저는 앱을 처음으로 만들었었어요.
네,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게 처음으로 이제 iOS 나오고 아이폰 나오는 그때였대요.
네, 한 3G 폰 딱 나왔을 때 아이폰 우리나라에 한국에 아이폰 들어왔다 했을 때 앱을 처음 만들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저도 웹 디자인만 했었으니까 뭐 아이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때 이제 막 나오기 얼마 안 돼서 네, 비싸가지고 네. 사지도 못하고
네.
막 그럴 때 좀 만들었던 재밌는 경험이 있긴 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스쿨푸드에서 앱이 나왔다는 게 뭔가
아 스쿨푸드가 앱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 네. 그게 한 벌써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언제인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긴 한데
약간 F&B 브랜딩에 약간 큰 손이신 것 같은데 특히 아니, 분식적으로
혹시 뭐 창업 되게 진짜 웹 쪽이랑 물성이 있는 브랜딩이랑 엄청 넘나들면서 디자인을 많이 하셨네요.
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 IT의 UI 디자인을 하시는 것과 이제 그런 F&B나 오프라인의 브랜딩을 하시는
차이요.
네, 작업하실 때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차이는 툴이죠.
툴.
일단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디자인은 사실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직업을 바꾼다고 다른 분들은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냥 한 디자이너로서 영역이 좀 달라진 것뿐이지 막 완전 다른 걸 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사실 좀 없어요.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같거나 다르다라는 그 개념은 기획력이 있냐 없냐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한 디자이너가 내가 좀 더 내 걸 만들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새롭게 생각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디자인 딱 찍어내고 이런 거를 스스로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모토 때문에 제가 막 많이 옮기게 됐던 이유가 된 것 같거든요.
주도적인 자기의 디자인을 찾아서
좀 뭔가 좀 새로움이나 내가 해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뭐 궁금증? 좀 호기심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좀 질리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의 똑같은 패턴을 계속 살아갈 때 혼자 이래도 괜찮나? 이런 거를 늘 생각하는 게 저도 모르게 막 올라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극을 찾는 분이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저를 좀 돌아보다 보니까 아 내가 좀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좀 알게 됐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브랜딩에서 또 정착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IT 쪽으로 눈을 돌리셨어요.
네.
또 그 계기는 또 뭔가요?
일단은 여행을 중간에 되게 길게 갔다 왔어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한 13, 14개 나라를 갔는데 도시는 뭐 몇십 개 도시를 갔다 왔는데 한 두 달 정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은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나와서 4년제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뭐 20대 중반이나 혹은 후반쯤에 취직을 해서 가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하면 저는 되게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그리고 제가 좀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빨리 공부하고 또 빨리 취직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학사 공부를 같이 병행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틈이 없이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없이 쭉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거의 한 7년 차, 6, 7년 차 정도 됐을 때쯤에 이대로 가도 괜찮나에 대해서 생각을 혼자 해본 거죠. 그래서 여행을 이제 가게 됐고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이런 거를 그리고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많이 하는 시간이었었거든요.
다녀오신 나라가 어디예요?
목표로 했었던 나라는 네. 아이슬란드였거든요. 지금은 좀 유명해지긴 했는데 그때는 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저도 한번 깨달음을 얻으러 아이슬란드를 가야겠는데요.
이대로도 괜찮은가?
그러니까 휴리 이대로 괜찮은가?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로 네.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를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가서?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네.
내가 너무 내 생각을 못했구나를 깨달았어요.
짠해 뭔가.
그게 무슨 뜻이죠? 내 생각을 못했다?
너무 앞에만 보고 산 거예요.
나의 안을 못 봤구나 네. 약간 이런 걸 느끼신
앞에
거예요?
앞에 다그치는 일들, 네. 내가 이 앞에 있는 일들, 뭐 다음 회사, 뭐 다음 커리어 이런 생각들만 하고 막 달린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나? 라는 생각을 그때 좀 처음 해봤었던 게 가장 큰 깨달음.
성찰을 하셨군요.
갑자기 되게
저도 성찰을 하겠네.
굉장히 지금 되게 숙연해졌어요.
이대로도 괜찮은가?
녹음 끝나고 생각해봐야겠어요.
아이슬란드? 네.
그 여행을 가기 전에 계시던 곳이 이제 제 얘기이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 다음이에요. 아 사실 여행을 간 거는 그 아이슬란드 밴드 중에 시규어러스라는 밴드가
시규어러스 네. 아 너무 좋아요.
그 뮤지션들이 우리나라에 그때 내한 왔을 때 있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게 되죠. 그 음악 들으면은
그 라이브로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뭐 하는 나라인가.
네. 그리고 이 뮤지션이 왜 이런 음악을 만들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도 이제 영상 쪽을 하고 있는데 같이 둘이 떠났거든요. 같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성찰하러 그랬구나.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갔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그 나라별로의 특색이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그거를 통한 뭐 정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서 오는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여기까지 이런 디자인을 표현해서 살고 있네? 라는 거를 정말 좀 체감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오프라인 디자인을 했었지만 사실 요새 야, 좀 예쁜 디자인이 매장에도 걸려있고 뭐 포스터에도 나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제품이면 제품이 더 강조되어야 네. 하고 뭐 이 마케팅에 더 우선되는 디자인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첫 직장부터 마케팅의 베이스로 오다 보니까 그런 눈으로 많이 디자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본질적인 디자인의 성향이 과연 맞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시는 네.
가야겠네요 아이스크림 성진데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 북유럽에서의 디자인 뭐 지금은 너무나 이제 익숙하지만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스페인에서 보는 그런 뭐 열정적인 모습이라든지 뭐 포르투갈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거기는 막 세탁소까지 너무 예쁜 거예요.
아, 포르투갈이요?
네. 그래서 정말 포르투갈은 가보고 좀 놀란 기억이 있어요.
세탁하러 포르투갈 한번 가요.
세탁 한번 해보러 가요.
네. 저는 에그 베네딕트가 이제 에그 타르트만 생각을 했었는데 세탁소로 가야 되는구나.
저도 진짜. 포르투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갔는데 정말 가볼 만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그 저번에 모셨던 게스트분 체리님도 그렇고 네. 되게 해외의 그런 패키지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그래픽 디자인들 그런 거를 보고 되게 영감을 많이들 받으시더라고요. 뭔가 길거리에 있는 것도 다 예뻐 보이고 약간
실제로 뭔가 상업적인 디자인이 우리나라는 정말 딱 1대1로 보이는 디자인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 제품은 딱 이렇게 보여야 되고
네, 되게 1차원적인
네, 1차원적으로 네.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디자인을 선호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뭔가 된다라는 뭔가 스터디가 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많이 배우고 또 그런 걸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 좀 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행을 갈 때가 됐네요.
예매를 해야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행을 다녀오셔가지고 네. 그런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네.
실제로 그래서 좀 그런 해외 경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해외 창업에 또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라는 문화를 베이스로 둔 회사가 이제 오픈타이드 차이나였기 때문에 네. 그때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 회사에 들어가면 뭔가 익스체인지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면접을 보고 그래서 들어가게 됐죠.
중국으로 눈을 돌리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중국 시장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고 거기도 광고 대행사고 제기획이랑 연결이 좀 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커리어랑 좀 이어진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회사에서도 뭐 저를 원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의 그 밸런스나 타이밍이 되게 좋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가보다 보니까 중국이 이 정도로 발전된 나라였나? 라는 생각이
맞아요. 네. 중국 다녀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한 몇 년 전의 일인가요?
4, 5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중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뭐 네. 한국과 비교가 되는 점이라던가 혹은 요건 좀 되게 다르네 되게 가까운 나라지만 요건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르네 싶은 게 있을까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생긴 것만 좀 비슷하고 네. 나머지는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저도 사실 말을 못하고 갔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일을 완전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한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에 계셔서 그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느꼈었던 중국의 그 기억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외국 문화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정말 외국 사람들처럼 자기
개인주의가
자기애도 되게 강하고 그래서 자기의 주장도 되게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들도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때 제가 있었던 회사가 한 1,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네. 중국 안에 인원 내부 인원이 근데 정말 유명한 뭐 BNC에서 유명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도 그 안에서 다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보였었던 건 그런 메이저 하신 분들도 그 회사에서 더 역량을 펼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개인의 성향이 너무 튀어도 이 회사에 좀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네.
아니면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거나
네.
할 수 있지만 뭔가 중국은 그런 개인적인 성향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문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굉장히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요.
네. 그래서 너무 자유로운 그 스펙트럼이 있어서 저한테도 막 그 중국 친구들이 막 여기 와서 일하면은 이런 부분이 좋아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작잖아요.
네.
나라적으로 엄청 작아서 제가 한 번은 친구한테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은 너무 이 바닥이 좁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이 아니라 그냥 디자인 세계는 되게 좁은 것 같아. 뭐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국 친구한테.
네.
그때 중국인이었던 그 친구가 그 니네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듣고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거긴 안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퇴사를 해서 누굴 만나고 아니면 퇴사를 해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완전 새로운 시장을 더 도전하고 자기가 더 나아가서 더 갈 수 있고 하다못해 정말 해외 취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서는 일하기 때문에 정말 뭔가 되게 큰 걸 보고 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편협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중국에서 어려웠던 점은 있으셨나요? 요건 좀 요건 좀 어려웠어라는.
중국에서 어려웠었던 점이 일로 생각해 보면.
네, 일적으로.
네, 일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뭐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좀 그래도 체계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느낌. 그렇게 그 뭐 1,000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도 뭔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못 받기는 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고품질의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인력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잘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좀 공포심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막 이런 것까지 다 잘하면 정말 이 세계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무섭네.
네.
분발해야겠네요.
자꾸 생각이 많아지네.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한 얼마 정도 있다가 오셨던 거예요?
그때 되게 짧았어요. 네. 저는 정말 익스체인지로 가서 막 뭐 당장 필요한 일을 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그 문화의 바텀업을 위해서 있었기도 했기 때문에 한 세 달 정도 네, 있었거든요. 뭐 상해도 중간에 잠깐 갔다 오고 짧은 기간인데 굉장히 많은 걸 느꼈죠.
네, 정말 생각이 저희 동달아 많아지는. 그러면 이제 거길 다녀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행복 어떻게 되시나요?
네, 다녀와서 카카오에서 갑자기 이제 티오가 났다고 아시는 분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그 회사가 만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직을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좀 되는 상태이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도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죠. 그때는. 근데 또 재미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마음속에서.
이런 아이, 걸 자꾸 찾으시는구나. 네.
뭐 또 그럴 때마다 네. 기회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이제 일단은 넣어보자 해서 넣었는데 사실 분야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네. 엄청 다르죠.
그래서 엄청 도전이긴 했거든요. 저, 네. 제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된다고 해도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막 되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됐을 때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도 같이 병행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운명인지 이거는 뭔가 저에게 되게 좋은 기회인지 되게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제가 면접 생각지도 못하게 면접을 1차도 되고 2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입사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에는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었던 게 계속 되니까 막 욕심도 나고 더 잘을 해서 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새로운 문화, 지금 현존하는 되게 새로운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 카카오 이런 이미지였어서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국의 구글 막 이런 이야기 막 나올 때쯤이어서 그런 걸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되게 노력해서 들어갔었던 회사예요.
아,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면접을 보실 때는 그 관련된 그런 포트폴리오라거나 약간 그런 이력들이 네. 일단은 없는 상태이잖아요. 완전 새로운 도전이니까. 그쵸. 근데 어떻게 약간 어필을 하셨었거나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구성을 하셨길래 이렇게 수리술술 이렇게 했던
호로록
들어가셨는지
호로록은 아니고 생각보다 카카오가 물론 네. 지금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되게 면접이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했어야 됐고 물론 이제 그때는 무조건 100% 지인 추천서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물론 아시는 분은 있었지만 그분도 막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고 제 뭐 중간 에이전시에 계셨던 사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추천해 주셔서 들어간 거긴 한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그 티오가 나왔을 때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좀 깊게 고민을 좀 해봤고 일단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엄청 무던히 노력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각한 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제 경력에 그런 포트폴리오 할 만한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UX, UI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어필해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난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두 번째로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었던 작업물들이랑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있었던 제가 이제 뭐 기획했다거나 아니면 생각했었던 것들을 좀 더 시각화해서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나를 보여줄 수 있게끔 제가 여행 갔다 온 것도 넣고 거기 네, 좀 약간 받아본 사람들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정말 그냥 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카카오의 그 팁을 좀 하나 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팽배해진 문화긴 하지만 자기를 잘 그 카카오에서 그때 당시에 더 기획력이 있는 디자이너들을 되게 선호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이 디자인이 왜 좋은지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디자이너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팁을 듣고 아 나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근자감도 있고 네, 좀 더 패기로 시작했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준비했었어요.
카카오에 지원하신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 카카오 스토리 팀에 있었는데 네. 그 카카오 스토리도 딱 뭐 천만을 찍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막 브랜딩이 필요했었던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웹도 개편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UX UI적인 UI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롤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네. 포괄적인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디자인 두 명을 뽑는 거였는데 네, 그때 이제 저만 한 명만 일단 뽑혀가지고 한동안은 그렇게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저를 뽑아주신 팀장님도 뭔가 그런 포인트에서 저를 많이 더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저한테는 기회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웹도 했었고 UX도 했었고 UI도 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브랜딩도 같이 하는 기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소한 이야기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같이 뭐 TVC까지 끌어보고 이런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해봤고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경험으로 한 3년 정도 네, 같이 일을 했었어요.
확실히 그런 기획 하시는 그 경험이나 능력 같은 게 많이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기존에서 뭐 있던 조스푸드에서도 그렇고 뭐 기존에 계속 하셨던 것들이 다 기획이랑 그런 게 다 연관이 있었던 것들이라
기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되게 기획하는 게 뭐 말이 기획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생각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제 모토가 되는 좀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런 것들도 막 엉뚱한 상상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뭔가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변화하게도 만들고 다른 디자인을 생각해보게도 만들고 그리고 뭔가 이대로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저에 대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에 여행 사진도 넣으셨다고 했는데
네.
여행 사진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신 거예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아성찰의 그런 메시지가 네. 담겼을 수도 있고요. 아. 네. 정말 제가 느꼈었던 감정선을 좀 담은 아. 기억도 있고
되게 독특하시다. 네. 그죠?
네. 네, 너무 신기해요.
네. 그 나라별로 느끼는 감정이나 이 사진에서 풍겨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 한 장면에도 사실 저는 기획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컷에서 담기는 메시지나 뭐 인물이나 사진 것 이런 모든 게 다 디자인이고 기획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였을 때 충분히 나에 대한 영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 앞에 다섯 장 정도 그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진짜 독특하다.
아, 본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기 전에 앞장에다가 네. 이런 네. 식으로
내가 신선하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네. 되게 잘 나타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였나 보네.
그랬었던가 봐요.
네. 되게 신선해요.
감사한 마음을.
그럼 이제 거기 카카오 스토리에 계시다가 갑자기 또 새로움을 찾아서
네.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
또 왔어. 그분이 왔어.
그분이 또 왔어.
사실 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아 정말요?
사실 오지 않았고 뭐 카카오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도 행복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힘들게 다니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네. 계시겠지만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세상을 하다 네, 보면
힘들 때가 네. 있죠.
저는 근데 마냥 그냥 다 좋았거든요. 그냥 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냥 그 소소한 이야기 프로젝트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물론 뭐 힘들 수는 있는데 그게 막 죽을 만큼 힘들거나 막 저를 막 피폐하게 만든다거나 막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일이라는 게 재미를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막 내 마음대로 끌어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또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힘듦을 덜 느낄 수는 있는데 근데 다 좋았거든요. 네. 저는 오퍼가 사실 들어온 경우예요 이번에는.
네.
친구들이 이제 디자이너 분이 원래는 창업 멤버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이제 뭐 이후로 그만 하시겠다고 하고 한 공백이 1년 정도 있었거든요 디자이너 없이. 그래서 뭐 처음에도 저한테 이렇게 오퍼가 들어왔었었고 근데 그때도 이제 정중히 거절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들어왔을 때에도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절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정사 자극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네네. 그때는 지금 당장은 제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서 좀 미뤄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또 도전하면 되니까. 근데 아직은 뭐 이렇게 지금 상황도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오퍼가 들어왔을 때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미팅만 한 대여섯 번 인터뷰를 본 것 같아요. 대표랑. 그래서 계속 물어봤었던 게 내가 거기 가서 해줄 수 있는 일과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서로가 어떤 시너지가 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여섯 번 정도의 인터뷰 끝에 그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마음먹고 이제 가게 됐죠.
여섯 번 정도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쉽지 않은
뭔가 새로운만을 늘 쫓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뭔가 한 직장에서의 커리어를 더 쌓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한 회사에서 좀 더 높은 네. 자리까지 올라가 봐야 되는
그쵸,
게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그런
되죠.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들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늘 했죠. 근데 늘 갈급했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거를 못 만드는 느낌? 회사에 이건...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좀 가끔씩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저는 스스로 이제 해소한다고는 하지만 저 멀리에 저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자극을 이제 대표가 와가지고 계속 건든 거죠. 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거를.
네 이런 거 같이 하는 거 좋아하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물론 왔지만 엄청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고 무엇보다도 되게 좋은 멤버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때까지 이제 기나긴 여정을 들어봤는데 그럼 지금 계신 호객노노라는 회사는 어떤 것 같으세요? 기존에 이제 어쨌든 엄청 많은 그런 직장을 겪어보시고 이제 지금 되게 만족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뭐 주로 약간 기업 문화라거나 약간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또 혼자 이제 그 디자인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이사님이시자 작업까지 다 하시는 거의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스타트업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저희는 회사 8명이거든요.
빡셀 것 같아요.
네, 빡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빡셀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면 느껴지는 뭐 느낌들이 있겠지만
그쵸.
그것들을 다 깨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모든 걸 다 깨는 회사 느낌이에요. 그냥 되게 좋은 기업 문화를 다 갖고 왔고 그리고 정말 우리끼리 생각했을 때 이건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없앤 회사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 저희는 이제 지금은 물론 좀 조정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그냥 개인에게 굉장히 맞춰서 가거든요. 저희는 아까도 저한테 이제 이사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 회사 8명 중에 7명이 이사예요.
네.
다 이사님이시네. 네.
한 분만 개발 쪽에서 완전 신입이신 분만 한 분만 사원이시고 나머지가 다 이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각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인의식을 갖게 만드는 직함과 뭔가 뭐 직함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무게로 오기도 하면서도 그만큼 또 내 거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딱히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더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에서 우리는 지금 빡세게 일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긴 해요. 그냥 내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잘 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 직원분은 물론 우리 규정상 딱 52시간 채워서는 이제 빨리 퇴근해 이렇게 말은 해도 계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거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고 저희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어떨 때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예전에 저희끼리 더 일했을 때는 일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뭐 카페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화는 되게 자유롭고요.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주는 대신에 아무래도 책임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들 서로 믿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도 사실 뭐 먼저 시작하셨지만 웬만하면 저희 이제 멤버를 모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이 신경 쓰려고 하는 정말로 같은 동료로서 막 내가 고용인과 뭐 피보 고용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서비스 만드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가족 같아요 이제는. 뭐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친구들이랑 평생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스타트업 멤버가 중요하죠.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너무 크니까. 지금 그러면은 혼자서 이제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희 회사라 가능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사람을 더 뽑으려고 이제 노력도 하고 그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멤버의 구성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끝까지 다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진짜.
그러면 그런 점이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에서 어떤 이사라는 타이틀과 혹은 CDO라는 타이틀을 갖고 일을 하는 거랑 그 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그냥 그런 타이틀이 아닌 그런 직원의 타이틀로 디자이너 그냥 디자이너의 타이틀로 일하는 것들에서 오는 차이를 좀 몸으로 되게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저는 일을 할 때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들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자인 할 때 뭔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항상 무슨 프로젝트를 맡아도 내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물론 자괴감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까지나 열심히 했는데
뭔가 보상이 뭐 꼭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선택되지 않는 거에 대한 실패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좌절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타당한 이유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단순한 예전에 뭐 이랬을 때는 뭐 기획이 갑자기 바뀌어서 뭐 위에서 윗선에서 뭐 본사에서 바뀌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이게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일들을 내가 왜 해야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맹점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이 디자인을 했을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쓸모 있는 작업들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늘 일을 하는데 정말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때문에 일을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슬프다.
그런 이제 경험들이 사실 너무나 유쾌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비스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신뢰감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선택해 줄 수 있고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뭐 물론 피드백을 주면 뭐 수정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하지만 정말 이거 왜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정말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일할 때 되게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신 것 같아요. 사실 대기업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디자인 말고도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계신 회사는 정말 그 일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고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신 것 같아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멤버들이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만 디자이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 개발자거든요. 한 분 네. 빼고. 네. 근데 나머지 다 개발자분들도 다 UX, UI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물론 디테일이 정말 10년 이상한 사람만큼 디자인을 잘한다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뽑아내는 퀄리티 자체가 조금만 수정해도 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뭐 대표님 같은 경우도 개발자 출신이지만 호객론으로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런 기획력 그리고 뭐 디자인을 볼 수 있는 눈이라든지 다른 개발자분들도 엄청 감각이나 센스가 좋으시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되게 완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서 되게 멤버들에 대한 애정도가 높은
그런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면 호객노노에서 가장 디자인할 때 가장 집중하거나 혹은 호객노노는 요거는 꼭 가져가야 해 혹은 요거는 정말 집중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꼭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호객노노라는 그 말 자체의 본질이 딱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그냥 정말 사람들이 호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본질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서비스 방향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뭐 굳이 우리가 이런 거 뭐 하나 올린다고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당장의 눈앞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은 우리는 정말 이렇게 뭐 라이프 플랫폼이 되게끔 하는 뭐 큰 틀을 가지고 서비스 방향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예전에는 뭐 디자인 없이 공백이 좀 오래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톤을 한 톤으로 계속 맞추려고 하는 노력으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브랜딩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 전에는 그래도 정말 좋았었던 건 처음 이제 합류하셨던 디자이너분도 굉장히 뭐 시니어 중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카카오에 계셨고 뭐 네이버에 네. 계셨던 분이 같이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너무 매끄럽게 처음에 그 세팅을 딱 해놓으시고 네. 가셔서 그 개발자들밖에 없는 그 1년의 공백 기간에도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너무 다 붙여놓기만 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사용자들한테 눈에 띄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방향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 되게 좋고 편리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보여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의 디자인으로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는 방법, 뭐 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정말 더 극대화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줘가지고 디자인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뭔가 호갱노노라는 그 말이 지금은 뭐 호갱, 뭐 노노 이렇게 따로따로 들리겠지만 정말 그냥 한 브랜드로 딱 느껴져가지고 그냥 무인양품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무인양품과 호갱노노
네, 뭔가 호갱노노라는 그 말이 그냥 호구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브랜드로서의 네. 가치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 그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네.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으시겠네요.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가고 싶으셔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뭐 조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이 시간에도 그쵸? 고민하고 계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뭐 나이가 어린 친구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이가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고민의 끝은 내가 뭘 선택하느냐 로 정답이 내려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경험이 중시돼야 한다. 그래도 스타트업을 선택할 수 있고요.
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해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스타트업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일들에 대한 가치를 이 회사에 줄 수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나는 경험을 위해 스타트업 뛰어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이 스타트업에게 투자했을 때 과연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그 선택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이 재밌을 것 같아. 아니면 정말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 뭐 이런 선택이면 좀 더 빨리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는 말 같아요. 사실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일 거고 혹은 뭐 스타트업은 뭐 자유로운 분위기, 뭐 자율적인 업무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대부분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루디님이 해주신 말씀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사실 그 의미를 스스로 찾지 못하면 그 시간을 보낼 때 뭐 괴로운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 의미 없이 뭔가 목적이 없이 내가 그냥 뛰어들어서 선택했다거나 정말 나를 이렇게 배팅하듯이 가져가면 내가 거기에서 목표를 못 찾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목표가 되게 분명하다고 하면 사실 그 회사가 뭐 힘들던 뭐 어쩌던 상관없이 나는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선택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첫 직장에서 옮길 때 그냥 뛰어든 게 아니라 아 나는 지금 내가 디자인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에이전시 돈 연봉을 내리더라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퀄리티였기 때문에 내 퀄리티가 성장했을 때 돈을 안 벌어도 훨씬 더 목표에 다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컴퓨터를 닫았을 때 없어지는 디자인에서 사람을 대면하는 디자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그 목표를 찾았기 때문에 또 그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또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그 목표가 그 회사에 저랑 온라인이 딱 잘 됐을 때 그 일들을 더 잘 해나가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좋은 학벌에 뭐 좋은 인맥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항상 저에게 더 과분한 상황에 항상 놓여졌고 그리고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뭘 정말 원하는지 본인이 먼저 깨달아야 이제 그 선택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의 편들을 이제 좀 들어봤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목표가 뚜렷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되게 공통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다 목표는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방향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스스로에게 분명함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뭐 다양한 모양으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되게 많은 영향을 또 끼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좋고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진짜 보통 회사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내면의 본질적인 나의 목표라거나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거 뭐 계속 이렇게 치여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이 일을 왜 시작했지 이런 맞아요. 거를 되게 많이 잊고 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내가 이러려고 디자인하는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되게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일로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좋아했었던 것이 일이 됐는데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왠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즐거운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늘 예쁜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혼자서 회사에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서칭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모니터에 띄워놓는다거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다른 개발자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보다가 맨날 루디는 항상 예쁜 것만 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에서 검정색 화면에 이런 거 막 많이
글자가
보시는데
글자가 막 떠다니는데
네, 저희에게는 사실 일이 늘 예쁜 걸 보고 뭔가 예쁜 걸 선택하고
그렇죠.
늘 이렇게
숙명이죠.
네, 바라봐야 한다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너무 즐거워.
네.
되게 그런 거 이제 예쁜 거 찾아가서 보시고 이제 구매도 하시고 이러는 이렇게 총체적인 경험에서 이제 영감을 얻으시는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고전을 많이 보는 편이기도 해요.
고전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오래된 작품들 이런 거 그런 회화도 물론 그렇겠지만 뭐 현대미술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그쵸. 고전에서 느껴지는 또 돌아오는 반복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게 오늘은 뭔가 주제처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본질의 주제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보면 사람은 계속 시대만 조금씩 바뀌지 사람은 계속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다 비슷하고 예뻐하는 것도 다 비슷하고 이런 게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내가 그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뭔가 이렇게 뒤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여행에서도 느끼기도 하고 뭔가 그런 문화나 뭐 역사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뭐 공부도 하고 역사도 배우고 하는 게 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쪽에서 많이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전화에 나오셨던 체리님도 이제 명화 얘기를 하셨는데 고전 화가들이랑 이런 거
그러신 것 같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그런 가치. 뭔가가 있죠.
네. 뭔가
최근에 뭐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하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그분을 다시 한번 막 보는데 그 오크트리라고 해서 오크트리라고 해서 이렇게 선반에다가 물잔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요.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그걸 볼 때 왜 현대 미술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굉장히 처음 접했을 때 엄청 어려웠거든요. 뭐 점 하나 이렇게 딱 찍어놓고 현대 미술이야.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추상적이고.
근데 제가 저희 이제 친척 언니도 현대 음악을 하기 때문에 뭐 현대 음악 하는데 가서 보면 뭐 피아노 한 줄을 퉁 튕긴다거나 뭐 이런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다르네요. 네.
상상만 해도 어렵네요.
네. 뭐 점을 정말 하나 딱 찍어놓고 이게 뭐 몇 억 하는 거 처음에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옆에 스크립트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꼈던 게 아 진짜 이거 제가 정말 현대미술의 그 지식이 좀 없지만 그냥 제가 느낀 점을 말하는 건데 아 정말 이거를 본질에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해서 결국은 지금에 뽑아내는 작품들은 너무나 세련되셨잖아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작품을 내놓으시지?
그 사물을 꿰뚫어보는 그 능력.
네, 근데 그게 아 정말 이분은 그 정말 처음에 코어를 많이 생각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세밀한 것들까지도 다 표현해낸 능력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뭔가 본질이 된 것 같지만
본질이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좀 최근에 저도 되게 많이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루디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평소에 되게 진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직장을 옮길 때나 이럴 때도 나의 본질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뭐 다른 사람을 봐서도 아, 저 사람에 대한 본질 이런 거를 깨달으시게 되고 뭔가 평소에 항상 사물을 보거나 뭐 사람을 보거나 일을 하거나 약간 항상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뭐 옛날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저도 당장 제 눈앞에 있는 것만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뭔가 그런 브레이크를 한번 걸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뭐 지금도 힘들 사람들도 계실 거고 그냥 뭐 별 무탈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둘 경험이 저는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을 내가 브레이크를 멈추지 않으면 그냥 계속 흘러가듯이 뭐 계속 괴롭던가 계속 좋거나 근데 그 둘 다 엄청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의 의미를 만들었을 때 결국 나중에 되게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되게 작을 수도 있지만 영향력이 엄청 작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됐을 때는 뭐 의미 있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려면 스스로의 브레이크를 한번 걸고 내가 스스로 되게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좋은 모습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 일을 하다 보니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될 때 이게 과연 어떤 포인트로 좋아야 할까.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 그냥 물론 단순히 예쁜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예쁜 건 수만 가지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죠. 네.
근데 내가 거기에서 발견하는 그 포인트가 굉장한 파급력을 이끌어내잖아요.
맞아요.
네, 저번에 이제 나오셨던 테리님도 브랜딩을 하실 때 이제 쪼개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 같은데.
네, 계속 깊게 들어가시고. 네.
그게 결국은 되게 중심 가치인 것 같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더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도 같고요.
맞아요.
네. 오늘 엄청 철학적이네요.
좀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그러면은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 막 이런 게 있나요?
앞으로요?
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일적인 부분에서는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뭐 또 혼자기도 하고 앞으로 저도 되게 어린 나이에 뭔가 이런 타이틀을 달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뛰어넘는 또 일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앞으로 제가 뭐 끼쳐야 하는 이런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도전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일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으로 보면 좀 요새는 드는 생각이 좀 막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뭔가 예전에 저도 늘 감사하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건 저에게 되게 좋은 선배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원동력은 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많은 디자이너분들이라든지 정말 선배분들, 뭐 강사분들 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막연하게 내가 저런 사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겠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도전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을 때 처음에는 좀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뭔가 제 이야기로 누군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들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디자인에 대해서 뭐 어떤 마음을 품고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몰라도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 열정이 좀 느껴져가지고 뭔가 저한테도 도와드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너무 도움 됩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디자이너, 정말 선배로서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마이크 크레이그 마틴이라는 그분도 정말 그분이 없었으면 그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는 영국의 현대미술은 없었던 것처럼 정말 끌어줄 수 있는 사람과 뭔가 디렉션을 해줄 수 있는 역량 있는 뭔가 스승이자 친구인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자극을 받고 자극을 또 받았던 걸 또 누구에게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너무 멋있다.
저는 너무 이렇게 나와주셔서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목표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너무 다양한데 근데 이제 알려진 것만 자꾸 뭔가 정답처럼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 성공담만 계속 들리고
그렇죠.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꼭 그 목표가 정답도 아닌데 그리고 이 내가 가는 길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맞아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뭐 디자인을 하면은 다들 뭐 어느 정도로 막 정석처럼 뭐 이제 해외에 막 가고 가야 된다거나
대기업을 가야
대기업에
된다,
가야 된다거나 이렇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정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루디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본질과 길이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일을 해왔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다른 분들에게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실제로 네. 되게 다양한 일을 해보셨던 분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더 와닿는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저도 중간 정도쯤에 아 내가 처음부터 좋은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중간에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길이 좀 다르다고 해서 목표가 달리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디자이너 혹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가 같다라고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 길로 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한때는 좀 꼭 이렇게 막 동경하는 마음, 뭐 아 좋은 대학교, 뭐 그렇게 내 학벌에 대한 생각들, 뭐 입시 미술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뭐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는 그냥 중간 중간 제가 채워지는 것들,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해서 채우면 되지 않나?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해야 하는 거는 나에 대한 생각,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정말 나는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그런 내 스스로의 브랜딩이 좀 돼야지 그거 그 목표에 좀 다다르기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뭐 학벌이나 지금 정말 스펙을 쌓는다거나 요새는 이제 뭐 툴을 뭐 몇 개를 다룬다거나 그런 거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도움이 엄청 많이 될 수 더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하다 보면은 정말 그 길은 다양하고 열려져 네. 있고 해외 취업이든 국내 취업이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 누가 성공한 삶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스스로가 가장 만족하고 자기가 정말 영향을 끼치고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스스로를 더 네. 돌아봐야겠네요. 네.
비교하지 말고 나 스스로가 만족하면
좀 긍정적인 마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막 계속 불평하거나 아 내가 왜 이런 거 하고 있지? 나 이런 거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목표를 막 찾고 발견했을 때 좀 더 롱런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방법이 안 나온다, 목표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포기할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불평 갖는 마음으로만 가는 걸 좀 배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요즘 꽂혀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꽂혀 있는 거요?
네. 네.
정말 저는 요새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꽂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특히 또 디자이너 아니면 그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뭐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꽂혀 있긴 해요. 그 이유는 뭔가 혼자서 디자인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맞아요.
아 더욱 네.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그래서 더 뭔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말 각자의 뭐 사람 책이라고 하나요? 뭐 사람이 걸어왔던 이제 뭐 역사나 뭐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뭔가 한 사람 만나면은 제가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간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를 훨씬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요새 이제 저도 아는 지인이든 뭐 누구든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요새 어떤 거 좋아하는지 그리고 서로 정말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꽂혀 있는 거라든지 저도 이제 작가들 많이 보긴 하는데 뭐 작가 요새 알게 된 뭐 누구 작가가 되게 좋더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이야기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고 뭐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꽂혀 계신 루디님.
UX를 네. 탐구하시는.
네, 진짜 사람 없이는 뭐 디자인도 없고 네. 마케팅도 없고.
맞아요. 네. 모든 건 사람으로부터 그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네. 뭐 저도 광고 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배웠거든요. 뭐 인문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뭐 행동 경제학 막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보다 보면은 그 패턴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잘 알아야지 좋은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타겟팅이라든지 뭐 그런 전체적인 뭐 테크놀로지를 다 포함해서 사실 사람 빼고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요새 인공지능이든 뭐 그런 거 다 모든 게 다 포함인 것 같거든요. 뭐 기계가 대체한다 하더라도 되게 무한한 건 생각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지 말고 좀 더 그
생각하면서
네, 질문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인사이트 많이 전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디자인 테이블 들으면서 많이 인사이트 얻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더 좋은 인사이트가 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디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루디님이 나와주셔서 되게 본질을 생각하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런 네. 디자인 가치관에
네,
대해서
명상방송.
명상방송. 네.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송.
그렇죠. 정말 근데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얘기를 되게 많이 네. 해주셨어요.
디자인 테이블이지만 디자인을 떠나서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던 방송인 것 같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자인 테이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